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의 그 메시지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꼭 필요한 메시지로 생명의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벌써 13번째 이제 강해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억되는 유명한 인물들 좀 있으신가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뭐 여호수아, 뭐 민족의 지도자이니까 당연히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고요. 또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2장에 나왔던 갈렙은 너무 앞질러 가신 거고요. 조금 있다가 네. 2장에 나오는 누구였죠? 라합이었죠. 라합.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제 불러들이셨죠. 그리고 또 아간이 있었죠. 다소 불명예스러운 우리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간의 죄를 볼 때 나도 저럴 수 있다. 우리가 저럴 수 있다. 라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아간의 이제 죄의 그 경험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갈렙. 이제 현대판 갈렙이라면 우리 기대훈 형제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네, 우리 그런 가운데 이제 갈렙은 굉장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 유업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유업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유업에 대한 정신이 굉장히 하나님께 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의 정신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갈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갈렙이란 인물을 이제 만나시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서의 대주제인 유업에 대해서 우리 또한 어떤 측면에서 갈렙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제 좀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 이제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을 이게 지금 먼저 막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뒤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 가운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밑쪽으로 이제 사해가 있죠. 그것을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자기들이 가축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과 고백을 듣고 이제 그 동편 쪽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이제 몇 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죠? 12 지파니까 9 지파하고 반 이제 반이 반 지파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것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로 사해 서편에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또 뭐 헤브론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좀 험한 산지 지역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거인이라고 불리웠던 아낙 족속들이 이제 또 많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분배가 아홉 지파 반에게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하고 이제 19장 마지막 절까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분배 과정을 이제 쭉 서술해 주죠. 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절정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유업의 땅이 모든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장부터 19장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자꾸 간과하는 이유는 복잡한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 또 가본다 한들 옛날 이름이라서 지금 맞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막 수백 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루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살피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작업을 이제 착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이제 첫 단계에 있어서 이제 유다 지파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동료 형제였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나온 이유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땅을 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원하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직접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는 갈렙이 뭐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이득을 위해서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살아 생전에 오갔던 그런 이야기들로서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당신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유명한 사건이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정탐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하던 때를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한 말을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런 남자 보신 적 있습니까? 85살인데 자기가 40대의 그 정열과 정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40살 전후 되신 우리 형제님들 잘 기억하시고 자기 몸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싸울 수 있으니까 12절에서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땅 거기 말고 좀 편한 데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정탐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때로부터 45년 전에 정탐을 하면서 그 험한 산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갈렙은 자기가 느꼈던 흥분이 있었던 겁니다. 기대가 있었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곳에서도 저렇게 능력 있게 정말 보란듯이 자기들을 과시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저 거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다니 우리는 얼마나 더 강하다라는 얘기야? 나는 아직도 날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이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야? 하고 남다른 좀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도 자기와 같은 그런 보고를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안악자손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요. 절망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근심하게 했고 절망하게 했고 화가 나게 했죠. 그때 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모두가 무섭다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슬퍼하면서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들처럼 아멘하고 같이 동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회중이 그냥 분노가 하늘로까지 치솟아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말이 정말 우습게 들리고 거짓말처럼 들리고 사기꾼의 말처럼 들렸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오늘 듣는 우리의 심정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제압하는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12명 중 10명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의견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지금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무엇하고 있었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45년 전에 소위 믿음이 있었던 자들로 구성된 정탐꾼들, 그들과 갈렙이 이제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당연히 안 되죠. 자기를 그렇게 적대시하는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으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렵다. 야, 나 이제 왕따구나. 그런데 저들에게는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길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재작년이거든요.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그 크고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애굽을 떠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무섭다고 또 못 올라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과연 받을 수는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번민이 갈렙에게는 적어도 38년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38년.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시딤이란 지역에 이제 진을 치게 된 것이었잖아요. 거기까지 왔을 때 드디어 갈렙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아,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된다. 그리고 그 기대와 흥분이 다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정말 일으켜 세워놓으셨겠죠. 38년 기다려온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쟁취한 그 땅, 이제 모두 장악했죠. 주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지파대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하면 되는 분배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자기가 딱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나 아낙 자손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러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용감하죠. 이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 자기가 45년 전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1장 공부하실 때 이제 가사, 가드, 아스돗에 이제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헤브론에도 다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헤브론이라는 말이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라는 것이 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아르바가 바로 아낙 사람의 조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후손들이 이제 그 거인들이죠. 거인들이 이제 줄줄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었는데 헤브론에 이제 세세, 아히만, 달메 이런 그 이제 후손들의 가족들 또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쫓아내겠다고 온 것인데 갈렙의 마음 속에는 아, 이 자들 45년 전에 쫓아내 버렸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자기를 살아있게만 하신다면 언젠가 이 산간지방과 안악자손을 반드시 자기 손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유업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갈렙이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주 묵상 주제였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혹시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보면 뒤끝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죠. 참 피곤하죠. 그죠?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면서 자꾸 안갚음 하려고 하고 복수심이 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되게 피곤하시죠. 근데 좋은 의미로 뒤끝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입니다. 45년 전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막 줄줄줄줄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끝 장렬이죠, 완전히. 근데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뒤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결코 이 약속을 거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면 이 약속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 두 확신이 지금 갈렙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인간성의 기초입니다. 저는 이걸 굳이 신앙이라고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신뢰를 분명하게 믿고 표현하며 또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본연의 본질의 그 소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성의 기초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진하게 하는 정신입니다. 자신의 정점 보고하는 정반대로 했던 그 동료들, 지금 갈렙 주변에 살아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살아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자기가 좀 본때를 보여주련만, 이런 생각 갈렙은 치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그 유업을 바로 그 목전에서 자기는 너무나 지금 흥분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갈렙의 손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반대했고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 대신 누가 있습니까? 유다지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지파의 형제들,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함께 싸워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갈렙을 지지하고 그리고 갈렙과 함께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껏 품고 있는 그 형제들입니다. 갈렙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와 사랑을 이 형제들이 보여주었을까요? 또 반면에 갈렙은 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기를 원했을까요?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아무리 뭐 갈렙이 40살 때 그 원기가 왕성하다 하더라도 혼자 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어야 할, 같이 협력해야 할 군사들이 필요한데 그 군사들이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정말 위로와 격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얻을 그 땅, 험한 산간 지방, 그리고 헤브론 다 이제 얻었죠.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얻은 그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를 쭉 이제 어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얻은 성읍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열거해줘요. 이렇게 풍부한 유업을 받게 되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필두로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이제 완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갈렙의 유업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새기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시키는 말씀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대윤 형제가 미국에 올 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읽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라든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계기에 뭐 결혼을 했을 때 주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오실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에 이제 바뀔 때 뭐 UF에 입학했을 때 또는 졸업하고 또 잡을 잡아서 나갈 때 어디 기타 등등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항상 평탄하고 그리고 무난하게 가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바닥에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한을 느낄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처절한 상황과 실패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의 약속을 내 인생에서 슬그머니 일부러는 아니겠죠. 슬그머니 무시하게 되고 경의 여기게 되고 이것이 내 인생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의 유업의 땅을 향해서 모두가 다 출발했고 행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있었어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가나안 유업의 땅에 대한 약속이 무효화됐죠. 그래서 그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충성한다. 이런 분명한 결의가 있었으면 그 결의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묻혀 있을지언정 38년 동안 그러나 그것이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의 기회는 꼭 한두 번씩 누구에게나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에도 이런 여정은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랑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두시고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약속을 받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죠? 거기 그런 삶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된 나라가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거죠. 큰 약속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급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원 구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자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에게는 각자의 야망, 개인적인 야망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요. 또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물질에 너무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물질로 환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완성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지적,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서 겁을 드리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난 갈렙과 같은 이런 인물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것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45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이전에 주신 그 정탐할 때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자기의 삶을 평생 거기에 의탁했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유업의 땅 안에 내가 들어와 있더라. 이 땅이 내 땅이더라.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땅을 받지는 않죠. 그러나 유업의 삶에서 조금 전에 교회에 약속하신 사랑의 완성,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가족 이론과도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우리가 맛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업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갈렙을 기억하자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갈렙이 유업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인내의 자세와 또 불굴의 헌신을 보여주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유업의 길로 이렇게 활짝 새롭게 조명이 되고 또 그 길에 대해서 우리의 또 흥분과 기대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잘해보라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더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생명으로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의 완성의 약속 결코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를 살아가며 모든 유업의 축복에 정말 이 귀한 선물을 향유하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